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 잃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오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Oh, no.
우리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손빨게 깨어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다
나 여전히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여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나가리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라
십자가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전하신 사랑 힘만 나아가 믿으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Yeah.
주의 이름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보혈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속히 무장해제하고 해산하게 해주시고 새로 세워진 행정기구가 전쟁 피해 복구와 행정 정상화는 물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팔레스타인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홍익의 권석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남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마스가 속히 무장해제하고 해산하게 하시고 새로워진 중심으로 이스라엘 좋은 협력관계 속에서 하나님 복구와 행정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구 상처와 치유가 상처와 아버지의 역사이도록 회복시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나약함과 욕심 앞에서 주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로를 지나가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기쁨과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한 기쁨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만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택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던 그 순간 그 마음을 기억하며 모든 피택자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고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과 지혜와 겸손을 덧입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학을 맞아 잠시 쉼을 갖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무대로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충전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분주한 움직였던 몸과 마음이 쉼을 통해 힘을 얻고 다음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동안 모든 홍익의 성도들이 더위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분주했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어 강건한 주님의 자녀들로 단일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삶 속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무더운 또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통곡하며 눈물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뵈옵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많이 힘드셨죠? 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2026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암송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4절 말씀. 실천사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네. 예, 매주 기도 제목이 또 문자로 전달될 텐데 또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국 교회의 제일 위기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의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학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 유치부 영아부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부 또 유년부가 합쳐져가지고 아동부가 되고 중등부, 고등부가 숫자가 없으니까 청소년부로 바뀌고 청년부는 아예 없고 막 이렇게 바뀌는 경향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피택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예, 칠병여실에 모이겠습니다. 안수집사회가 교회학교 여름 행사 후원을 위해서 팥빙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예,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다들 뭐 없는 돈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팥빙수를 팔아서 수익 전액을 다 교회학교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 사가지고 두 명이 먹으면 안 되고요. 예. 1인당 한 그릇이 드셔야 됩니다. 두세 명씩 드시면 안 됩니다. 예, 한 그릇이 다 드시고 또 교회 학교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빵지기 닫는 모임이 예찬식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대면 모임이니까 우리 모든 사랑빵지기들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사랑빵 닫는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저녁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청춘대학 닫는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월 16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청춘대학이 방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지역사회 어르신들 경우는 이 소식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잘 연락해 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를 말씀으로 깨우는 100일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성경 1독하실 분들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외부에서 온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 군사님들을 협동으로 이렇게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협동 장로, 은퇴 장로의 박호순 장로님, 협동 안수 집사의 서민환 집사님, 협동 권사의 김정희 권사님, 정효분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인도 사역하던 장기정 선교사님 비자 문제로 잠시 귀국했습니다. 온 김에 잘 쉬고 또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베네수엘라가 두 번의 큰 강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도해 보니까 한 3,8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실종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서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6.25 때 우리나라에 구호 물품을 보낸 나라더라고요. 병사는 보내지 않았는데 6.25 때 우리 어려울 때 구호 물품을 보내었던 나라인데 이제 은혜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 가시면 주보대에 봉투가 있는데 구호 헌금 봉투에다가 넣으셔서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다음 주에 전액 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부가 꿈딱 놀이터 오늘까지 진행하고 유치부가 오늘부터 유년부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네,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가 뮤지컬 드림스타를 초청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반에 밤부터 본당에서 진행하는데 우리 아이들 아무나 다 뭐 좋아할 만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좋겠고 또 이웃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도 아이들 많이 초청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상 아이들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반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영어성경학교 여름 캠프 8월 3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등부 여름 수양회 7월 29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진 집사님, 김영금 집사님의 차남 문성철 형제가 7월 18일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대상, 서울에 한 16개 노예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노예를 대표 참석한 아이들이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기 동상의 소년부 김서윤, 그리기 은상의 유년부 김세희.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윤이 먼저, 네. 동상, 종목 그리기, 홍익교회, 김서윤, 위어린이는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강북협의회에서 주최한 제33회 서울시 어린이 대회에서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위에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은상, 그리기, 초등부, 김세희, 이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세희 축하해요. 네. 자, 뒤로 돌아. 자, 차렷 인사. 네. 아유, 잘했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아왔습니다. 네. 부모들은 한턱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으려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쪽 근처입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으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쩜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보좌를 삼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사업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째 질병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야단치고 예언해도 자녀가 믿음을 떠나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타령 그만해라. 눈을 들어 현실을 봐라.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달라진 게 뭐냐?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신앙생활도 좋지만 일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지.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말고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돼. 오늘 시편 11편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편은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현실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응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쩜인가. 예.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매달리라. 살고 싶으면 멀리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하라는 이야기죠. 네.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겠느냐. 예. 이 병은 평생 가는 병이다.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부부는 다시 화합할 수 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현실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내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몰래 비밀리에 나에게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와 경쟁자가 내가 몰래 나를 비난하고 음모를 꾸미고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두려움의 상황이 엄습해왔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 터가 무너지면 여기서 터는요 집이나 건물의 기초, 사회의 질서나 삶의 기반, 신앙의 토대를 말합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내 인생이 바닥째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인생이 파멸에 이르고 있다는 고백이죠. 예.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과 직장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무거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절망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와 같이 다윗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하소연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7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7가지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라 하니까 여러분, 7가지 언제 다 듣나 이런 또 한숨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관한 7가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는 광야에 가서 성막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시죠. 그죠? 예.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 그러면 그 병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직해서 집에 갇혀 있으면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운 노년에 길거리에 힘없이 걷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 주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를 돕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언제쯤이죠? 언제쯤 되면 걷기 시작하죠? 돌 무릎에 걷죠, 그죠? 좀 빠른 아이들은 또 늦게 한 10개월쯤 걷기도 하고 뭐 그런 또 늦게 걷는 아이는 몇 살 돼서 걷기도 하지만은 대략 돌쯤 걷기 시작합니다. 그죠? 배로 기다가 예, 배로 기다가 뒤집기도 하고 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때 아이들이 그럴 때 어떤 부모는 다칠까봐 막 달려가서 붙잡아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부모는 어때요? 와 신기하다, 제가 일어났네, 걷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는 부모도 있어요, 그죠?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걸으면요 빨리 와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걸을 때 우리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감격해하시며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 힘을 내야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도 아니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까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 모레 일, 미래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한 이해관계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사람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삶을 살펴보신다. 자세히 살펴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감찰하다, 통촉하다는 말을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원래 멀리 보는 근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1.0, 1.0이거든요. 멀리도 막은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책을 읽을 때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약병에 있는 글씨를 못 읽겠어요. 여러분, 아, 어떠세요? 예, 약병에 있는 그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작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개미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죠?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크게 보여요. 돋보기를 사용해서 약병에 있는 글씨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 그게 통촉하다, 감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아이고, 네가 울고 있구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 우리가 서운한 것, 우리가 너무 슬픈 것,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 예,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우리가 홀로 신음하며 통곡하는 것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며 들었던 우리의 신음 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돈 때문에 겪었던 수치와 서러운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겨진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겨진다. 하나님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5절 말씀.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예,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신대요. 악인들의 말과 행동, 폭력을 미워하신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토할 듯이 역겨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겹다는 말을 아시죠? 그죠?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상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토해내는 그런 경우,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예. 그걸 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입에 들어가자마자 토하는 거. 이게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역겨워 하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미워하시는가를 다윗은 하나님이 역겨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을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은 배신하는 사람을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별하는 사람,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남녀를 차별하거나 지방을 차별하거나 학벌을 차별하거나 재산을 차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근거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한다. 하나님 그런 행동 역겨워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럭버럭 화를 낸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낸다. 예, 하나님 그런 분노, 그런 고집, 그런 짜증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예.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다른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답답하여 미칠 것 같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힘 있는 사람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역겨워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6절 말씀,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오늘 찬양대도 아까 심판의 이야기를 찬양한 것 같은데, 예,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은 뭐냐면 화산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디 언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듯이 무서운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심판하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락,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건 믿죠? 안 믿으신가? 믿으시죠. 그죠? 천국 가면 완전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천국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예고편처럼, 그죠? 예고편처럼 미리 천국에서 누릴 은혜와 은총과 복락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누릴 행복의 예고편, 맛보기란 말 아시죠? 맛보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완전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이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지옥 가서 영원한 심판, 완전한 행복, 완전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맛보기로 심판과 징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 무서운 지옥 형벌로 완전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악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예. 우리는 답답하지요. 좀 빨리 하나님이 은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빨리 심판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계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계예요.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은 시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달라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른 시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완전하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놀랍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움이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 이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하나님을 피한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토록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으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여기서 정직한 자는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정확하게 우리 말의 말로 정확한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단어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직한 영이 뭐냐하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도 같은 뜻이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만 하는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얼굴을 비춰주신다, 만나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이쪽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정직한 자를 만나주세요. 어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하나님 한마디 말씀만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베델에서, 얍복강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했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치료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그 한마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난다고요? 정직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는 결론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8절 안 읽으세요? 없어요? 8절이 없어요? 없나? 성경에 8절이 없어요? 제 책에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없나 봐요. 네, 8절이 없어요. 원래는 8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쳤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8절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왜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상황은, 환경은 계속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계속되었다. 예.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오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게 하시는 경우,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언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언제 채워주실 겁니까? 우리는 애같하게 부르짖습니다. 때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네가 견딜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네가 버틸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당장 모든 것이 역전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터가 흔들릴 때 그대로 지켜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아빠와 함께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방문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시장, 재래시장을 통과해야 돼요. 재래시장을 통과하는데 그날이 또 마침 장날이에요, 장날. 근데 아이들한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라 팔라 그러고 비싸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짐 이용하면서 막 수레가 지나가고 난리예요, 난리. 예. 근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아이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시장은 이런 곳이야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힘으로 할머니 집에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지나가도 자전거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많아도 아빠는 틀림없이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머니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시장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 마음을 살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능이 크고 주님이 친히 느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가족이나 사랑방 식구가 아프신 분은 대신 손을 올리고 함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해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깨끗하게 치료하여서 강건하게 붙여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저희들의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너무나 오래 계속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견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능력히 이기고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고쳐주시고 약속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노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염증, 건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노니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관절마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말지어다. 통풍이 치유되고 치유될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힘줄, 인대, 염증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노니 간과 심장, 허파, 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췌장, 신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남김없이 사라질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갑상선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지어다. 하나님이 처음 받으신 건강한 면역 체계가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목과 허리에 눌린 신경 해방되고 자유하고 평강이 임하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평강이 임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눈이 밝아질 지어다. 코가 마를 지어다. 귀가 밝아질 지어다. 이성은 제자리로 들어가고 이명은 잠잠하고 어지럼증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이 임하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과 근세로 면의 모든 중독경 끊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알코올 중독경은 떠나갈 지어다. 마약 중독경은 떠나갈 지어다. 도박 중독경은 떠나갈 지어다.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열등감, 절망감, 수치심, 우울증, 자살 충동증, 외로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모든 마음의 강박증은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님 약속하신 평강으로 충만할 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마다 성령이 약속하신 기쁨으로 충만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인도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머리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123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3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